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고위 지휘관이 25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상대로 새로운 단계의 작전을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사령부의 오리 고딘 사령관은 이날 레바논과 접한 북부 국경지대에서 진행 중인 7기갑 여단 훈련 현장을 방문해 우리는 작전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히고 기동과 행동에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딘 사령관은 특히 우리는 지금의 안보 상황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레바논에 들어가서 기동하는데 강력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레바논에서 지상전을 벌일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매체들이 해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날 북부지형 작전을 위해 두 개 예비여단의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방위군 측은 이번 동원령이 헤즈볼라와의 싸움을 지속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헤르지 할레비 참모총장은 동원령 선포와 함께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작전에 준비되어 있다라고 현지 매체들에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의 이 같은 움직임은 헤즈볼라가 테라비브를 향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다음 날 나왔습니다. 헤즈볼라는 전날인 24일 오전 6시 30분 테라비브 인근의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본부를 겨눠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사드는 지난 17일부터 18일 레바논에서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 등 수천 대를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시켜 수천 명 사상자를 내게 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이스라엘 방공망 다비즈 슬링에 의해서 격추됐습니다. 다비즈 슬링은 단거리 공격에 대비하는 아이언돔과는 달리 중장거리 공격을 막는 방공망입니다. 지금까지 헤즈볼라의 공격은 이스라엘 북부에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테라비브 공습은 양측의 군사적 갈등이 새 국면에 진입한 것이라고 CNN이 해설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저지한 이스라엘은 이 미사일이 발사된 레바논의 공군기지를 원점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300발 이상에 달하는 로켓도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발사했으나 이스라엘군이 대부분 요격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레바논 일대를 사흘째 공습 중인 이스라엘은 공습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경에서 가까운 레바논 남부뿐만 아니라 수도 베이루트의 남부 연안, 동부 베카 계곡으로 공습 지역을 넓힌 것으로 레바논과 이스라엘 매체들이 동시에 전했습니다. 또한 헤즈볼라의 활동지 가운데 한 곳인 시리아 서부 항구 도시 타르투스를 향해서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레바논에서는 지난 23일 이래 600명 가까이 숨지고 1,900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4일 북한과 이란을 러시아의 침략전쟁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특별회의에 참석해 러시아는 이란과 북한을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 범죄에 사실상 공범으로 만들었다면서 그들의 무기로 우리를 죽이고 우크라이나인을 죽이는데 정당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과 이란이 탄약과 미사일, 드론 등을 러시아에 제공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평화를 강제해야 전쟁을 해소할 수 있다고 이날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수많은 국제규범과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스스로 멈추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는 평화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25일 태평양 지역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모의 탄두를 탑재한 ICBM이 현지 시각 오전 8시 44분 인민해방군의 로켓군에 의해 발사돼 예상된 해역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또다시 마찰을 빚었다고 필리핀 정부가 25일 밝혔습니다. 필리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23일 필리핀 어업국 소속 항공기 한 대가 남중국해 내의 스카보로 암초에서 마찰을 빚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목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유엔 무대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유엔 총회에서 유엔 안보리가 푸틴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북한과 이란에 대한 러시아의 협력 강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 핵추진 잠수함의 부산 입항을 비난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북한 전 지역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6도에서 19도, 최고기온 14도에서 27도입니다. 바다물결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 뉴욕에서는 각국 정상의 유엔 총회 연설인 일반 토의가 진행 중입니다. 북한 인권을 비롯한 다양한 사안에 대한 여러 부대 행사도 열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뉴욕 유엔 본부에 나가 있는 함지하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함지하 기자.
네, 뉴욕입니다.
네, 유엔 총회 일반 토의가 오늘로 이틀째를 맞은 거죠?
그렇습니다. 24일인 화요일 유엔 총회의 하이라이트로 불리는 일반 토의가 개막했습니다. 제79차 유엔 총회는 지난 10일 공식 개막했는데요. 이어 2주 뒤인 이날부터 각국 정상 등이 연설하는 일반 토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보통 전 세계에서 대통령과 총리, 장관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기인 만큼 유엔은 이번 주를 고위급 주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 토의 개막 첫날인 23일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모두 33개 나라 정상이 연설을 했고 오늘은 36개 나라 정상이 연설을 마쳤거나 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 자국을 침공한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동 분쟁이 주로 다뤄지고 있겠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단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최근 격화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분쟁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에 따라 각국 정상의 연설에선 관련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국들의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유엔 본부 주변 도로에서도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 등이 펼쳐지면서 일대 경비는 더 강화됐습니다. 특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뉴욕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련 시위에 대비한 경찰력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 문제에 대한 각 나라 관심은 어떤가요?
네, 이곳 뉴욕에선 북한 관련 사안도 심심찮게 접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에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북한은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탄도미사일과 탄약, 군사장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북한이 컨테이너 18,000개 분량의 무기를 제공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기도 했죠. 이에 따라 러시아 관련 사안이 언급될 때 북한 문제도 함께 거론되는 횟수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24일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긴 시간을 할애해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에 국제사회가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지원이 무고한 우크라이나 시민에게 고통을 준다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그 밖에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몰타와 일본 대표 등도 북러 간 무기 거래를 비난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북한하고 러시아의 협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24일 주요 7개국이죠. G7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과 러시아의 지속적인 군사협력 강화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두 나라의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한편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4자 안보 협의체 쿼드 정상들은 계속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는데요. 이처럼 북러 군사협력 문제는 점점 더 유엔 등 다자 방식의 회의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관련 부대 행사도 열린다고요?
네, 이곳 시각으로 25일인 오늘 오후에 한국과 룩셈부르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북한 인권 행사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는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가 참석합니다. 유엔 총회 기간에 북한 인권과 관련한 고위급 행사가 열리는 것은 2014년 이후 약 10년 만입니다.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이 행사에는 존 케리 당시 미 국무장관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국의 인권 실태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리수용 당시 북한 외무상을 뉴욕으로 파견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총회 기간 북한이 외무상을 파견한 것은 당시를 기준으로 약 15년 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임기 마지막 연설을 했는데요. 북한 언급을 안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약 24분간 진행된 일반 토의 연설에서 러시아와 이란, 베네수엘라, 수단 등을 거론했지만 북한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총회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21년 일반 토의 연설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이후 2022년과 지난해에도 북한의 안보리결의 위반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쿼드 회의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논의하고 지난해 미한일 3자 정상회담이 소집된 주요 요인에도 북한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며 이 문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이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문제를 지적하면서 계속해서 북한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게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이번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번 유엔 총회 기간 윤석열 대통령 대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뉴욕으로 파견했습니다. 한국이 대통령이 아닌 장관급 인사를 파견한 것은 2016년 71차 유엔 총회 이후 8년 만입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을 연설자로 내세웠었죠. 조태열 장관은 오는 27일 연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 여러 나라 정상 장관 등과 양자 다자 회담을 하고 또 여러 부대 행사에도 참석을 예고했습니다.
네, 또 한국하고 쿠바가 수교 후에 첫 번째 외교 장관 회담을 이번에 열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네, 한국과 쿠바는 지난 2월에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북한과 가까운 쿠바가 한국과 수교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양국 외교장관, 즉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브루노 로드리게스 파리아 쿠바 외교장관이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약 3, 40분가량 회담을 진행하면서 상대국의 공관을 개설하는 문제와 인적 교류, 개발 협력 등 폭넓은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네, 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일반 토의 연설 가능성도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결국 무산됐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북한은 유엔 사무국의 대사급 인사의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이 아닌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연단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인데요. 앞서 일본 언론은 최선희 외무상이 연설에 나선다고 보도했고요. 물론 유엔 회원국이 연설자를 교체할 수 있고 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던 만큼 변동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 외무상이 뉴욕으로 향할 조짐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지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 나가 있는 함지하 기자로부터 79차 유엔 총회 소식 들어봤습니다. 백악관이 유엔 무대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유엔에서 지도력 발휘를 통해 인권과 안보 문제 등 국제 현안 해결에 많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백악관은 24일 바이든 해리스 정부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 안보리 브리핑을 개최하는 등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집중 조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앞서 발표한 설명 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유엔 무대에서 거둔 인권 분야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표 이후 4년간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는 회의를 공개적으로 개최했지만 2017년 12월을 끝으로 공개 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8월 미국 등의 요청으로 6년 만에 북한 인권 상황을 다룬 공개 회의가 다시 개최됐고 지난 6월에 공개 브리핑이 2년 연속 열렸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6월 1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안보리 공개 회의에서 인권과 평화 및 안보와의 상관관계가 북한보다 더 잘 드러나는 곳은 없다면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Nowhere in this nexus is it more salient than in the DPRK, where substantial evidence and documents.
그러면서 문서에 담긴 상당한 증거는 북한 정권의 주민 학대와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백악관은 설명자료에서 바이든 정부가 유엔 무대를 활용해 중국 내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침해 관련 보고서 발표를 촉구했으며 러시아 인권 특별 보고관직을 신설하고 러시아 인권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유엔 무대에서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유엔에서 우크라이나 주권에 대한 지지를 구축하고 러시아에 책임을 물렸으며 유엔 총회에서 141개 나라를 규합해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을 규탄한 것을 그 사례로 들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퇴출을 주도하고 러시아 인사들이 유엔 고위직에 임명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러시아를 국제 무대에서 고립시켰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끔찍한 테러 공격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옹호하고 인질 석방을 요구했으며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늘릴 것을 촉구하고 지원 개선을 위한 새 유엔 메커니즘 설립을 주도한 것을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외교적 성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도전이 증가하고 세계적인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시기에 유엔에서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미국의 지도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 제기와 러시아 침공 대응 및 중동 갈등 조율 등을 유엔 무대에서 주요 성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 상황을 계속 악화됐지만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이 지연되면서 미국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지적이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선 첫 TV 토론회에서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의 분쟁을 거론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나약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se are wars that will never end with him. He will drive us into World War III, and we're closer to World War III.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전쟁은 바이든 대통령 아래선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무부 장관은 무기 거래 등 심화되는 북러 군사 협력을 강하게 규탄하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유럽은 물론 전 세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관련 소식 다시 함지하 기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북한과 이란에 대한 러시아의 협력 강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4일 안보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관련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발사대, 수백만 발의 포탄 등 많은 양의 무기와 탄약을 러시아에 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are two immediate and interrelated steps that we must take. First, We must address Russia's growing cooperation.
이어 이란과 북한의 러시아 지원은 푸틴이 무고한 우크라이나 남성과 여성, 어린이들에게 학살과 고통, 파멸을 가하며 우크라이나의 아파트 건물과 곡물 저장고, 항구를 파괴하고 영하의 기온이 시작되는 시점에 발전소와 난방, 천연가스 시설을 무너뜨리는 것을 돕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같은 러시아, 북한, 이란의 행동이 여러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se actions by Iran, North Korea, and Russia have violated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란과 북한의 지원에 의존할수록 이란과 북한은 그 대가로 더 많은 것을 얻고 푸틴이 북한과 이란에 더 많은 것을 줄수록 유럽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과 중동 등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러 협력이 북한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As North Korea ramps up its military support for Russia, Putin has reciprocated with military commitments and with money.
최근 두 나라는 어느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군사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조약을 부활시켰고 지난 3월엔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북한 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감시해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종료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 은행들은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2022년 이후 150회 이상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실시하고 한국과 일본, 그 외 나라를 전멸시키겠다고 일상적으로 위협하는 북한 정권을 위한 일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비판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북러 협력을 거론하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구체적인 무기 규모를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지난 13일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수십 기와 컨테이너 18,000여 개 분량의 군수품과 관련 자재를 조달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날 다른 안보리 이사국 장관들도 북러 협력을 규탄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러 무기 거래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면서 소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서명하며 강조된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는 한반도뿐 아니라 유럽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비확산 체제 주축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과 불법 무기 거래에 관여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This constitutes an unequivocal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deepening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이어 북한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우리의 관여 제안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조 장관은 밝혔습니다. 그 밖에 몰타와 일본 등도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장기화할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러시아는 북러 군사협력 관련 사안을 언급하지 않은 채 각국의 규탄을 일축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2014년 서방이 선동한 쿠데타로 집권한 우크라이나 정권이 잔인한 내전을 일으켰다며 이후 유엔 안보리가 승인한 민스크 협정으로 2015년 갈등이 봉합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키이스키 режим, пришедший к власти в результате инспирированного Западом в 2014 году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ереворота, сразу же развязал кровавую гражданскую.
이어 그러나 새로운 우크라이나 정권은 협정을 이행하는 대신 미국과 동맹의 도움을 받아 무장하고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했다고 네벤자 대사는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작전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거주 중인 친러시아계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네벤자 대사는 이날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한 사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7개 나라 외교 장관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확장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러시아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주요 7개국 G7 외교 장관들이 24일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이탈리아 등 7개국 외교 장관들은 이날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뉴욕에서 회의를 한 뒤 발표한 의장 성명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촉구하고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기타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해 대화에 복귀할 것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 갱신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깊은 실망을 거듭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이번 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지속적인 군사협력 강화도 비판했습니다.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군수품 수출과 러시아의 조달,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러시아의 이러한 미사일과 군수품 사용 등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는 것입니다. 외교장관들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양국이 이러한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 인도주의 단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주권과 영토 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 기본적 자유와 인권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노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러시아 지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국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러시아가 군사적 침략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무조건적으로 군대를 철수하도록 압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방위산업 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러시아 국방부문에 투입되는 무기 부품과 장비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의 이전을 중단할 것도 중국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국제안보와 번영에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또 러시아의 잔혹하고 정당할 수 없는 침략 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가 자유와 주권, 독립, 영토를 수호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지지를 할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지원 가속화 대출 절차가 시작되면 우크라이나에 약 500억 달러의 추가 자금 지원이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G7 외교장관 회의를 주재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3일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G7을 비롯한 더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강력하고 굳건히 지지한다면서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맞선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Every country around this table and so many more stand strongly and firmly with Ukraine. We're determined to see Ukraine's success.
그러면서 동절기를 맞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위해 매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주미 중국 대사관, 러시아 외무부에 이번 G7 외무장관 의장 성명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 사실을 부인해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고도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전념하며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24일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변화 아닌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두 나라는 앵카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한국의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25차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성명에서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고 빈틈없는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및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핵 및 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물론 변화하는 북한 위협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북한의 해군반 체계의 다양화와 지속적인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등 영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야 하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지난해 미한 정상의 워싱턴 선언 이후 미한 일체형 확장 억제 강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등 분야별 확장 억제 실행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측은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행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운용해 한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지속적이고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미국과 동맹 및 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강조했다고 성명을 전했습니다. 또한 양측이 양국의 모든 역량이 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에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히고 서북 도서 및 북방 한계선 일대에서의 위협 행위, 사이버, 전자기 공격 등 본격화하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조율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NLL이 지난 70여 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한국 측은 북한의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측은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무기 거래, 첨단 기술 이전 동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의 대응에 나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 같은 노력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뒷받침한다는 점을 공감했다고 성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 대표들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의 추진 현황도 점검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양측이 전작권 전환에 요구되는 올해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추진 현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동맹의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앙카리 부차관보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제25차 키드 회의가 국가나 미한동맹의 결속력을 재확인하고 미한동맹 국방비전에 따른 동맹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연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제56차 미한안보협의회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24일 BOA와의 통화에서 미국과 한국의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는 양국 간 군사계획 및 활동을 조정하는 정기적인 회의로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 양국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t's a routine meeting that takes plac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is used to coordinate ongoing military planning and activities. And it is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맥스웰 부대표는 키드회의는 미국과 한국이 상호 안보 및 군사 문제를 다루고 한국 방어와 영내 안정,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양국의 역량을 통합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25차 회의에서도 미한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한국의 적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한 관련 사안은 언제나 키드의 우려 사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해군의 핵추진 공격 잠수함 버몬트함이 한국 부산에 입항한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미 해군 제7함대가 24일 밝혔습니다. 제7함대 대변인인 사무엘 보일 중령은 버몬트함의 부산 입항과 관련한 BOA의 질의에 9월 23일 버지니아급 고속 공격 잠수함 USS 버몬트함이 정기적으로 예정된 기항을 위해 한국 부산에 도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이번 기항은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반영하고 우리의 연합 연습과 훈련, 작전 및 기타 군사 협력 활동 다수를 보완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해군은 23일 버몬트함이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한 사실을 밝히고 역내 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중 군수 적재와 승조원 휴식을 위해 입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해군 관계자를 인용해 버몬트함이 한국에 기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미한 해군 간 교류 협력 증진이 기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2020년 4월 공식 취역한 버몬트함은 1990년대 초 6단계로 계획된 버지니아급 잠수함 개발 중 네 번째 단계인 블록 4형 첫 잠수함으로 길이 약 115m에 폭은 약 10m, 시속 40km가 넘는 속도로 해저 240m 깊이에서 운항이 가능합니다. 취역 당시 미 해군은 버몬트함이 대잠전, 육상전, 정보전 등 잠수함 전력의 7대 핵심 역량을 모두 갖췄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블록 3형 잠수함이 공격용 어뢰와 수직 발사관 순항 미사일, 대잠 기뢰 등을 탑재할 수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버문트함은 그 이상의 역량을 갖춰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 억지력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버먼트함의 부산 입항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24일 담화를 통해 미 항공모함이 계류하고 나둔 부두에 핵 잠수함이 출연한 것이라면서 2020년에 취역한 이래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 본 적이 거의 없는 이 최신 잠수함이 핵 잠수함이 사상 처음으로 부산 작전기지에 나타난 것을 결코 유람 항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의 안전이 미국의 핵 위협 공갈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다며 우리의 핵전쟁 역량은 억제력은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한계 없이 강화되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는 미 국무부와 국방부에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 핵추진 잠수함의 부산 입항을 비난하는 담화를 낸 가운데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쿼드 정상회의 결과에 반발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들의 내용과 이딴 발표 배경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의 김환윤 기자와 김용규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김여정 부부장은 24일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미국 핵추진 잠수함 버몬트함의 부산 입항에 반발하며 핵능력을 한계 없이 강화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지역에서 각종 크고 작은 군사 블록들을 조작하면서 조선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 핵 전략 자산을 총투사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담화는 국가수반의 직속 독립정보기관인 한국우주정찰소가 지난 23일 10시 3분 10초 한국 부산항의 상시 주목 대상인 어느 한 부두에서 이상 물체를 포착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핵추진 잠수함 입항이 결코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미국의 전략자산들은 조선반도 지역에서 자기의 안식처를 찾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한국의 모든 항과 군사기지들이 안전한 곳이 못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 알리도록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는 국가의 안전이 미국의 핵 위협 공갈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기에 외부로부터 각이한 위협에 대응하고 견제하기 위한 우리의 핵 전쟁 억제력은 한계 없이 강화되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로 보이는데요. 최근 북한의 대미 메시지가 많아지는 추세인데 그 배경은 뭘까요?
북한은 이달 들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시사하는 바퀴 12축짜리 이동식 발사대 사진과 농축 우라늄 생산기지를 공개했고 초대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4.5와 개량형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무엇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정권 수립일인 지난 99절 연설에서 핵무기수의 기하급수적 증대를 강조한 데 이어 이번에 김 부부장이 핵능력의 한계 없는 강화를 밝힌 것은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의 자신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향후 미국 새 행정부와의 대결과 대화를 모두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입니다.
김여정 담화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미국의 전략자산에 대해서 대응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장해서 과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일종의 심리적인 위협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큰 기획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북한 나름대로 모종의 계획을 짜놓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북한이 이번 담화에서 항공우주정찰소라는 생소한 기관을 공개하고 미국 핵추진 잠수함 포착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도 특이한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항공우주정찰소는 북한이 작년에 쏘아올린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의 감시와 정찰 정보를 분석하는 기관으로 추정됩니다. 또 북한이 이번 담화에서 핵잠수함 포착 시간을 초단위까지 명시한 것은 북한이 한국 내 항구 등 주요 지점들에서 일어나는 일거수 일투족을 위성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항공우주정찰소를 공개한 것은 자신들의 취약했던 정찰 능력 향상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최고 지도자 차원의 관심과 집중 투자 그리고 위성 추가 발사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입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전략 전술 무기를 제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정찰 위성이 뒷받침 안 되면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관철시킬 그런 목표로 인식을 해야지 군사 정찰 위성을 더 이상 발사하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 대체한다.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좀 생각하기 쉽지 않은 그런 문제라고 보거든요.
김 기자, 그런데 북한의 만리경 1호에 대해선 카메라 해상도 등에서 정찰 위성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평가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담화 내용을 보면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걸까요?
한국 군당국은 김 부부장의 담화가 상당히 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북한 매체들이 김 부부장의 담화를 보도하면서 위성 촬영 사진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을 꼽았습니다. 한국군은 지난해 5월 북한이 발사에 실패했던 만리경 1호를 인양했는데 위성엔 지상 관측을 위해 상용 디지털 카메라를 탑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당국은 당시 해상도 등을 고려해 정찰 위성으로서 군사적 효용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지난 2월엔 신원식 당시 한국 국방부 장관이 만리경 1호가 일 없이 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제시한 핵 잠수함 포착 시간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정이 나오는데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만리경 1호 카메라 해상도가 군 정찰위성급인 서브미터급에 미치지 못해도 수면 위에 떠오른 잠수함을 포착할 정도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감시와 분석에 러시아가 기술 지원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장 박사는 러시아 지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군 위성사진 공유는 정찰 능력과 관련한 고급 정보 유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북러 간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보 관련 보안 협정 같은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찰 위성 사진을 공유한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깊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협력의 단계 뭐 이런 걸 시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고 우려할 만한 또 사안이기도 하죠.
이와 함께 이번 미 핵 잠수함 포착 시점을 한국 언론 보도를 토대로 역산에 내놨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버몬트함 입항은 한국 내 언론 보도로 23일 오전 10시 45분쯤 처음 알려졌습니다.
네,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연이어 담화를 냈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김여정 부부장 담화 보도 이튿날인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담화는 미국이 최근 개최한 쿼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의 자주권과 발전권을 침해하고 가장 적대적인 대결 기도를 노골화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쿼드 정상들이 윌밍턴 선언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담화는 또 미국이 주권국가들의 합법적 권리 행사를 위협으로 묘사하면서 항행의 자유를 구실로 쿼드를 사실상 국제적인 해상경찰기구로 만들어버렸다며 미국의 진영 대결 정책은 세계 평화와 안전보장에 가장 심각한 위협을 조성하는 유해로운 근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쿼드 4개국 정상은 앞서 지난 21일 정상회의 발표한 윌밍턴 선언에서 북한의 핵무기 추구와 이딴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 내 무력 또는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하고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국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의 특징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이틀 연속 담화를 낸 배경은 뭘까요?
김 부부장의 담화와 마찬가지로 외무성 대변인 담화도 미국을 주력 겨냥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미 대선과 차기 행정부 출범 등을 염두에 두고 7차 핵실험 같은 대형 도발을 하기 위해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진영 간 대립구도를 원치 않는 중국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엔 윌밍턴 선언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데 대한 비난도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계속 원하는 진영주의. 지금 중국한테 봐라. 중국이 아무리 진영주의 반대하고 신냉전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쿼드 같은 거 만들어갖고 진영을 구축하는 건 미국인데 중국 니네는 언제까지 이거 반대한다고 얘기만 할 거냐. 그러니까 북중러 진영 꾸리자, 스크럼 짜자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장용석 박사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 등 서방 진영의 압박에 지속적으로 반발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반서방 진영 내에서의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의 정보기술 인력들이 세계 주요 기업 수십 곳에 위장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미국 기업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심각한 보안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 업체 맨디언트의 찰스 카마칼 최고 기술 책임자는 24일 세계 주요 기업들이 북한 정보기술 IT 인력의 위장 취업 문제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카마칼 최고 기술 책임자는 이날 VOA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 IT 인력들을 실수로 고용한 포춘 100대 기업 수십 곳과 얘기를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IT 노동자들은 종종 여러 조직에서 동시에 여러 직업을 가지고 있다며 종종 생산 시스템에 대한 고급 접근 권한이나 애플리케이션 소스 코드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접근 권한을 사용해 사내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에 백도어, 비인가 접근 경로를 심을 수 있다며 모든 포춘 100대 기업은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춘 100대 기업은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이 발표하는 매출액 순위 세계 100위 안에 드는 대기업입니다. 앞서 맨디언트는 23일 발표한 북한 IT 종사자 위협 완화하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IT 인력들이 훔친 신원을 사용해 서방 기업, 특히 미국 기술 분야 기업에서 수익성 높은 일자리를 확보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IT 인력들이 북한 정권을 위한 수익 창출, 특히 제재를 회피하고 대량 살상 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북한 국적이 아닌 사람으로 위장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에 취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IT 인력은 현재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며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일부 소식통은 이러한 활동이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맨디언트는 위장 취업을 시도하는 북한 IT 인력이 전통적인 중앙 집중식 위협 그룹이 아니다라며 북한 정부가 파견한 개인들로 구성돼 있고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도 소수의 인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IT 인력은 급여 등 금전적 이득, 사내 네트워크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 권한 유지, 잠재적 스파이 활동 또는 파교적인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맨디언트는 북한 IT 인력이 이력서에 북미 이외의 국가, 주로 싱가포르, 일본, 홍콩과 같은 국가의 대학 졸업증을 제시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주로 100%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책에 지원하며 영상 통화를 꺼리고 업무 능력이 평균 이하인 특징이 일관적으로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 IT 인력이 훔친 신원과 관련된 위치를 거주지로 기입하고 거주지와 다른 장소로 노트북 배송을 요청하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노트북 농장에 원격으로 접속하며 여러 원격 관리 도구를 활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트북 농장은 동일한 인터넷 네트워크에 다수의 노트북이 연결된 곳으로 북한 IT 인력이 실제 거주지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닌 미국에서 접속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맨디언트는 북한 IT 인력 위장 취업에 대응해 기술적으로 방어하고 경각심을 높이며 선제적으로 위협을 포착하는 다각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은 더 엄격한 신원 확인 절차를 밟고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며 미국 은행을 통해 금융 거래를 하고 보안 업체와 협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맨디언트는 과거의 성공과 북한 정권이 사이버 활동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전 세계 기업을 겨냥한 정교한 공격과 침입이 계속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서구 조직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으며 유럽 조직이 표적이 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공격은 데이터 유출, 금전적 손실, 지적 재산 도난, 주요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을 도운 혐의로 지난 8월과 5월에 각각 미국인 등을 기소했습니다. 또 미 국무부와 연방수사국 FBI, 한국 외교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0월 합동주의보를 내고 북한 IT 인력들의 새로운 취업 수법 등을 지적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끝으로 한국 기상청에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9도, 최고 기온 14도에서 27도입니다.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도 흐리겠습니다. 한때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기온은 평양 18도에서 26도, 안주 16도에서 25도입니다. 남포는 오후에 맑겠습니다. 기온 17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평안북도 역시 흐립니다. 한때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신일주 기온 16도에서 25도, 수풍 15도에서 23도, 강계 13도에서 21도입니다. 평안남북도 경기도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한때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해주 용현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해주 기온은 19도에서 26도입니다. 용현 개성 16도에서 25도입니다. 개성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과 신계 18도에서 26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은 기온은 15도에서 25도, 장진 18도에서 18도, 해산 9도에서 20도, 원산 17도에서 24도, 평강 15도에서 25도입니다. 함경북도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 청진 12도에서 23도, 선봉 13도에서 22도, 삼지연 6도에서 14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에 0.5에서 1m를 일다가 오후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 오전 오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겠고 한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하루 종일 0.5m, 먼바다 하루 종일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 단파 5,875, 9,365, 7,465kHz로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접속 가능한 VOA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IDF의 고위 지휘관이 25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상대로 새로운 단계 작전을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사령부의 오리 고딘 사령관은 이날 레바논과 접한 북부 국경지대에서 진행 중인 7기갑 여단 훈련 현장을 방문해 우리는 작전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히고 기동과 행동에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딘 사령관은 특히 우리는 지금의 안보 상황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레바논에 들어가서 기동하는데 강력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레바논에서 지상전을 벌일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매체들이 해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IDF는 이날 북부 지역 작전을 위해 두 개 예비 여단의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IDF 측은 이번 동원령이 헤즈볼라와의 싸움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헤르지 할레비 참모총장은 동원령 선포와 함께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작전에 준비되어 있다고 현지 매체들에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의 이 같은 움직임은 헤즈볼라가 테라비브를 향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다음 날 나왔습니다. 헤즈볼라는 전날인 24일 오전 6시 30분 테라비브 인근의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본부를 겨누어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사드는 지난 17일과 18일 레바논에서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 등 수천 대를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시켜 수천 명 사상자를 내게 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의 탄도미사일은 이스라엘 방공망 다비지 슬링에 의해 격추됐습니다. 다비지 슬링은 단거리 공격에 대비하는 아이언돔과는 달리 중장거리 공격을 막는 방공망입니다. 지금까지 헤즈볼라의 공격은 이스라엘 북부에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테라비브 공습은 양측의 군사적 갈등이 새 국면에 진입한 것이라고 CNN이 해설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저지한 이스라엘은 이 미사일이 발사된 레바논의 공군기지를 원점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300발 이상에 달하는 로켓도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발사했으나 이스라엘군이 대부분 요격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레바논 일대를 사흘째 공습 중인 이스라엘은 공습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경에서 가까운 레바논 남부뿐만 아니라 수도 베이루트의 남부 연안, 동부 베카 계곡도 공습한 것으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또한 헤즈볼라의 활동지 가운데 한 곳인 시리아 서부 도시 타르투스를 향해서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레바논에서는 지난 23일부터 600명 가까이 숨지고 1,900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상황 평가를 위한 긴급회의를 엽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4일 북한과 이란을 러시아의 침략전쟁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특별회의에 참석해 러시아는 이란과 북한을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 범죄에 사실상 공범으로 만들었다면서 그들의 무기로 우리를 죽이고 우크라이나인을 죽이는데 정당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과 이란이 탄약과 미사일, 드론 등을 러시아에 제공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평화를 강제해야 전쟁을 해소할 수 있다고 이날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수많은 국제규범과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스스로 멈추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는 평화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주변 일각에서 나오는 대화론에 진정성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대화하길 원하는 국가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럴 경우 우리가 국민 방어권을 행사한 이유로 푸틴이 화가 났다는 이야기나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맞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또다시 마찰을 빚었다고 필리핀 정부가 25일 밝혔습니다. 필리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23일 필리핀 어업국 소속 항공기 한 대가 남중국해 내의 스카보러 암초 인근을 순찰하던 중에 중국 해군 헬리콥터 한 대가 이 항공기에 접근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중동과 우크라이나, 아프리카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의 종식을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9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가자지구와 레바논, 우크라이나,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